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돌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아내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앞에 손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기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4장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제 세 번의 이적을 통해서 정체성을 또한 깨닫고 소명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보여준 세 가지 이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권 기적과 손에 나병의 치유, 제사장 혹은 제의적 정체성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의 신안을 깨뜨리는 세계관적인 정체성,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애굽신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보낼만 안 보냈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아론을 대원자로 사용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왕이 직접 말하지 않고 대원자를 통해서 대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듯 내가 너 말 잘하는 아론 형 있는 줄 알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말할 때 모세의 고뇌를 가지고 들을 것이고 아론은 너에 대해서 신적 근거를 가지고 들을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어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소명을 받고 소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길 떠나는 모세 그가 손에 잡은 지팡이 17절의 말씀은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그래 말하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20절에는 가구가 새롭게 다짐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지팡이를 잡고 이제 그 지팡이가 강조되어 있는 걸 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정체성에 확립을 하고 이제 믿음도 돈독해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서 애굽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에 오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시켰어요. 그를 준비시켜놓고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선지자 의식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 선지자 의식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행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이것이 뭐냐면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내가 가도 말도 안 듣고 내가 선해도 오히려 내게 화가 당하고 내가 가도 이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도 결과가 좋지 않을 텐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증거에도 그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데 그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걸 미리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맨날 우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울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야 내가 알려줄 텐데 가서 보여준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말을 전해. 그런데 바로가 바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너는 고생할 거고 내가 그런 장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독특한 메시지를 줄까? 이것이 선지자적 비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선포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너를 고생 아주 생고생하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지자들의 의식, 비관적인 주의, 그리고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 봐도 막 우는 거야. 할 수 없죠. 왜 백성들이 당하는 애통과 고통을 보면서도 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비관주의적 선지자 의식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10절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성전에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아 내가 내 입이 부정한 자라 할 때 성전 수들 가져다가 입에 지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을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좀 보내셨는데 귀는 막히고 마음은 완악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회개할까 하노라. 그럼 하나님 나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11절 말씀입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자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수르 멸망하고 뭘 남겨놓겠다고 구루터기 남겨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듣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죠?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들이어 돌이키면 심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완악하게 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회 때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고 또 너도 고생하고 저들도 멸망할 것이다. 근데 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희망을 남겨두어서 그루터기를 두어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구약의 이사야서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를 똑같이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무리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고 직접 쉽게 이해하고 해석해 알려줘야지 어떻게 그들이 듣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듣는 특권이 주어졌다면서 이 비유의 해석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도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답을 알려주고 해석을 듣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판의 시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심판의 시기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택함받은 자 곧 비유의 해석을 듣는 너에게 복이 있는 자다 알려줍니다. 여기에 일관된 것이 있는데 모세의 때나 이사야 때나 예수님 당시 일관된 주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 그래서 이게 완악이 주제예요. 바로의 완악함이 출애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마다. 그래서 한 17번 정도 나오는데 10번의 재앙 전에 3번의 이적을 궁에서 들어가서 보여주면서 바로의 완악함이 거기 또 나오고 또 3번의 완악함이 또 10번의 재앙 속에서 완악함이 나오고 또 바로가 최후로 완악해서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수장되죠. 그 완악함이 그 결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궁궐과 홍해바다, 궁궐과 홍해바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첫 번째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고 그 다음에 주어 보니까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벗겨서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완악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시도하는 자가 1차는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섯 번째 장으로부터 해서 완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더 직접 그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시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기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이 스스로 완악함을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가 그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유기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잡아 돌이키지 않고 내버려 둬서 더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 주석의 완악하게 내버려 두사 그런 표현이 헬라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 이 완악하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에서 그냥 붙들어서 강하게 흔들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냥 그 변한 끝까지 가서 떨어져 죽게끔 하나님 관여하지 않고 왜 완악하게 두실까? 이 대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내버려 두어서 나를 받아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으로 쉽게 이해하면은 날 받아놓은 돼지다. 잔치에 잡을 돼지 그죠? 동네 잔치 뭐 하면 이제 돼지 잡잖아요. 그래서 돼지 잡을 때 이 돼지는 날 받아놓은 돼지야. 이제 몇 날 몇 시에 이제 잔치상으로 쓸 돼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꾸꾸거리고 먹던 뒹굴던 뭐 하던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은 그 마음들에게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육이다. 완악,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인데 신학자들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 표현합니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과 육이라는 그런 양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내버려 둔 사람,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이렇게 내버려 둔 상태에 있고 이것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육이다. 칼빈이 말하기 이전에 바울 사도가 먼저 이 하나님의 육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26절,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죠.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이 가득한 죄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요. 수근수근하는 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나타난 결과물이 뭐였어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그런 죄죠. 허망한 게 것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고 정령 숭배하고 그런 모습. 남녀가 아닌 그 순리대로 쓰지 않는 그런 동성애들, 그렇죠? 윤리적인 도덕적 그런 타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이 나열되는데 이것이 결과가 뭐다? 내버려둔 상태의 죄악의 절대적 기준이 상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 세계를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유기로 내버려둔 상태의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욕망과 욕심과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 절대적 기준이 상실된 모습. 그래서 왜 선을, 도덕을 지키는지 의미와 이유가 없고 뿌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온갖 악이 가득함을 바라면서 원인이 뭐냐? 그런 죄악을 물먹듯 흥행하고 넘쳐도 하나님 내버렸다는 거예요. 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게 하고 정신차리게 하고 가끔 나를 흔들었다가 밀쳤다가 똑바로의 정신차리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죄 지을 때 단치고 부르짖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내버려 둔 상태였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가 버려진 상태로 살아온 것이었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고 변하기까지 내버려진 상태로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인간의 보편적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서 그 유기된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중요한 단어인데 완악함, 이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책임 이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완악함의 심판의 결과로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 선자 의식, 비관주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자, 선자의 소명의 길,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가는 길은 선자는 가능성 때문에 가지 않아요. 선제의 소명의 길은 이제 내가 가면 잘 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에게 가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가는 길은 당위성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셔서 완악하게 하더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당위성. 그죠? 하나님이 연화 보내죠. 뺀질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도 가서 선포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 할 당위성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위성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안 돼도 가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의식이고 비관주의다. 자, 이 선지자의 의식 갖고 가는 소명의 길은 첫 번째는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 때문에 가고 둘째는 인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징계하고 패고 멸망으로 이끌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외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알려주었고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 오셨으면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돌이키라니까 너희들이 그 바른 말 듣고 죽였잖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의 정의를 위해서 갑니까? 인간의 정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라베 그 하나님을 보고서 거기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죠. 이제 죄도 씻음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겠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도 않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헌신의 마음이 생겼겠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비관주의.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 깨닫지 못할 거다. 그래서 당위성 갖고 가는데 누구의 정의를 갑니까? 이 땅의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실패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있어도 가능성이 아닌 당위성을 가지고 인간의 정의 시대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선지자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힘들고 슬프고 비장한 것이에요. 우울한 선지자, 웃으며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완악해질 거라, 하나님 모세가 내 바울이 이렇게 완악해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다. 어렵고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그 사건의 하나의 모습을 일려주겠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선지자를 재헌신시키는 사건입니다. 밤에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는 상태 속에 있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습격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떻게 구원이 왔느냐? 모세가 막 숨 넘어가면서 죽을 똥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많은 시도를 해봤겠죠. 어떻게 좀 해봐. 나 숨 넘어가나 꼴딱거리 엄마가면서 어떻게 시도를 해봤겠죠. 근데 십보라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냐? 내 남편이 아들에게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할례를 시도했을 텐데 이 본문의 문장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선조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을 들고 알았지만 언약 백성의 사인으로서 할례를 해야죠. 근데 십부라가 볼 때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신 아이, 그 어린아이의 그 생식기 끝을 지금처럼 뭐 메스처럼 예리한 칼로 싹 도려내서 이렇게 해는 것도 아니고 돌칼로 잘라내야 되는 것이 그 어머니 마음을 볼 때 어떻겠어요? 애 죽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미디안 족속의 여인으로서 자신의 풍속으로서는 알지도 못한 일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마 십보라가 거절했다 그런 학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 모세가 아이의 표피를 끊어내어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기 전에 애굽에 보내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가 십보라가 아이의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줬다. 이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네. 이 결과를 읽어줍니다. 결국 할례를 하지 않아서 이래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미 앞절에 모세를 바로 앞에 설 때 뭐를 말하죠? 모세가 완악할 것이고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하겠다 말씀하죠. 완악이라는 단어 살피면서 이 두 번째 사건 모세가 이제 이집트 파라오로 앞에 가는 와중에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이 바로의 완악함처럼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보라의 완악함이든 뭐든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의 완악함처럼 아들의 장자를 죽이듯 너희 아들 장자를 할지라도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구약의 추상학자 프레다임이라는 사람이 죽이려 하는지라 20절에 말하는데 이 해석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모세에게 반응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살 길의 여유를 줍니다. 죽이는 가운데 살 길을 찾는 여유를 줬다. 왜? 그렇게 해서 뭐를? 할례를 발견하게 하려고. 결국은 모세가 막 섬나오면서 십보라한테 그랬지. 할례 말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든 깨닫겠겠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 발을 갖다 대며 그 발을 갖다 댔단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발에 갖다 되었다는 그런 단어 동사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오면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죠?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치는 장자의 재앙 속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뿌리고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다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문인방 좌우에 어떻게 된다고? 뿌리고 이 단어가 오늘 모세의 발에 갖다 댄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예언적 행위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재앙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계시하는 예언적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때 바로의 완악함의 마지막 해결자인 장자 구원받는 것은 뭐를 바름으로?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그러니까 십보라는 언약의 피를 모세의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 역할을 하던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는 사건. 이것은 모세가 가서 겪어야 할 열 번째 사건. 이 바로의 완악함의 결말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알려주는 예고편 같은 그런 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의 완악함, 그 완악함의 결과 끝은 내버려둬서 심판 나갈 수밖에 없듯이 이 해결되지 않은 십보라와 모세 속에서 언약 백성의 할례, 완악함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로 해결돼요? 그 피로 해결되듯이 이것이 그 피로 장자가 또 재앙에서 넘어가서 유월절에서 유월되는 것을 경험하듯이 이것이 예고편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십보라가 그의 남편에게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참으로 피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다시 얻은 내 남편입니다. 피 때문에 생명을 건진 남편입니다. 당신은 결국 피를 요구하는 남편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습격 사건에는 모세와 십보라는 알지 못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폈죠. 하야동사 미완료. 동작이 안 끝나서 계속 하는 건 좋은데 밤에 죽이려고 오시고 풋비를 끊고 피를 바르네 살려주시고 동작이 안 끝났으니까 불안해.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건너뛰시고 죽음의 사자에서 장자를 구원해 주신 사건, 이런 하나님의 동작이 끝나지 않은 이런 연속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연속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해석의 관점입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언약을 맺습니다.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름도 바꿔주고 너의 씨를 번성케 하여 왕들도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너희 자손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인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생식이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언약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몸에 나올 호사, 그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의 근원으로 나는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나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이스마엘은 언약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약속의 성취로 계약 백성으로 태어나고 생육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가죠. 이 계약의 모세가 계약 당사자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언약 당사자끼리 쪼개진 짐승을 놓고서 그것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그런 계약을 보여주겠어요. 10절에 희생의 제물을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 함께 지나가는 것은 고대 일반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이 행위는 계약의 엄수에 대한 맹세와 어울려서 두 계약자 간의 화합과 통일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계약 위반자는 쪼개진 제물과 같이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지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천사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의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때냐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그런 결과를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물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맺을 때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암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두루 마주 대하게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은 쫓았더라. 자, 모세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행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모세가 계약 당사자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낼 수 없죠. 더 이상 출발 시점부터 하나님 이것을 해내고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는 상징적인 의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헌신을 하고 아들을 할례하고 그 피를 발람으로 하나님이 놓아주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게 25절이잖아요. 십보라가 돌판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니. 여기서 자르다라는 단어 있죠. 자르다. 가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자르다가 바로 언약을 체결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 언약을 체결할 때 고개를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 언약을 절대 이행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언약 체결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고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애굽에서 일어나고 언약에 갱신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다?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가서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 이 말도 하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장자의 죽인 일에 너의 백성들은 언약에서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너의 백성은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약속을 믿는 사인을 어디에 생식기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후에 장자가 구원받는다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후대에 이렇게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런 해석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 모세의 습격 사건, 하나님의 모세의 습격 사건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할례를 이 피난편 이야기 언약 사건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요?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 오늘날 할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길거리 가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 할례시키지 말라고 피켓 들고 있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라 그런 피켓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오늘날 할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진정한 할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 안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때 당시에도 할례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전향해서 그들이 잘못 가르쳐준 교리가 뭐냐? 다 좋다. 근데 언약 백성에는 뭐 해야 된다? 할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잘못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할례를 의미를 성령 세례가 할례다. 성령 산에서 죽음과 죄의 표피가 끊어져 나가고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진정한 신약의 할례의 모습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리하겠습니다. 선자를 보낼 때 소명의 길에 두 가지 생각을 강화시켜줍니다. 하나는 선자의 비관적이적 그 비관주의. 완악하고 완악하게 될 때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그들이 완악하고 거역하는 것은 날 받은 돼지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완악함에 절망하지 말라. 인간의 영광을 위해 가지 말고 너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정의로우셨고 마지막까지 정의를 선포하였다는 것은 그 증인됨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을 위해, 정의를 위해서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제적 비관주의고 유명한 그 윤리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갱신, 언약을 다시 한번 헌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소명의 길이에요. 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안 변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중요해요. 내 마음을 확신해 갖는 것 중요해요. 또 나를 도울 자를 찾고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줘서 그런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게 될 그 모든 고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생명의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얻게 되는지 복음에 대한 실제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서 있고 어떻게 나는 그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지 명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굴복과 그분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았다는 것. 모세가 이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살아났듯이. 그렇죠? 저는 오늘 선데이 스쿨에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의미를 영적 의미를 살폈어요. 그렇죠? 거기는 순종과 또 사랑과 기쁨의 어떤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또 죽음과 장사 지냄과 또 부활의 의미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 받고 또 부활로 더불어 함께 연합되는 모습을 살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미리 경험하고 또 모세는 미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는 이 실제적인 생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앞에 설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설 때 복음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도 내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삶 속에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산다는 것. 모세가 갖고 있던 그런 생명같이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갖춘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준비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떻게 그가 생명을 얻는지 바로의 장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바로를 대신한 그 장자도 하나님과 죽음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굴복 속에서 피 뿌려지고 그리고 그 실제로 내게 실제가 돼서 복음을 경험하고 오늘도 또 그 복음 안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확실한 이해를 갖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사명의 길에 이렇게 담대함 속에서 복음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또 쓰임받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